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3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성소국 박기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멍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에 아름다운 나뭇잎들이 낙엽이 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나뭇잎은 빨갛게, 어떤 나뭇잎은 노랗게, 어떤 나뭇잎은 푸르게 변해갑니다. 제 눈을 사로잡는 나뭇잎은 빨갛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입니다. 아마도 제 눈이 빨간색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마음의 눈에 빨간색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은 자기 마음의 눈에 들어있는 바로 그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저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요즘 제 마음 안에 말씀 읽기, 말씀 지키기, 행복한 삶이라는 말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것에 마음과 눈이 머물기 마련입니다. 듣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노래가 나오거나 귀를 사로잡는 가사가 들리면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듣는 것도 내 안에 마련되고 준비된 것들만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려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려와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말씀들입니다. 누군가 독서나 복음을 읽을 때에도 제 귀를 사로잡는 말씀들은 제가 체험한 하느님의 말씀들입니다. 내가 외우고 있거나 내가 체험한 말씀들이 나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은 어쩌면 내 안에 익숙한 그 말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 복음을 보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눈멀지도 않은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멀지도 않은 내가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눈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뜬 삶을, 귀 열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눈뜬 삶으로, 귀 열린 삶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귀로 다시 듣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의 눈을, 하느님의 귀를 갖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고 채워집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는 눈의 크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귀를 더 넓힐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더 폭넓고 여유롭게 듣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 눈과 귀를 하느님의 눈과 귀로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송소국 박기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기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대림 시기는 천주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원 신비와의 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에 오롯한 마음으로 성자를 기다리는 마리아는 오시는 구세주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 경륜에 협력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대림 시기 전례에서 잘 부각됩니다. 죄의 물듦이 없이 잉태된 마리아는 구원된 인류 중에 첫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오심의 결정적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을 대림 시기에 거행하도록 허용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더하기, 생각 더하기. 며칠 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끝내 자신의 꿈을 펼친 한 시니어 모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졸업을 1년 남겨놓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첫 아이를 낳고 20대 중반에 의상 디자이너를 꿈꾸면서 취직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시 남편까지도 짐 싸서 나가라면서 아내의 꿈을 크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방송국 리포터, 미술관 큐레이터, 칼럼니스트 등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빈번히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도 포기해야 했고요. 그렇게 50을 넘기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룬 그녀는 올해로 만 75. 70살에 모델 워킹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시니어 모델로 드디어 자신의 꿈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시니어 모델 윤영주 씨의 얘기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인 64살 때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던 그녀는 스스로를 결핍과 욕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우게 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결핍이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이 짧다고만도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 생은 계속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그 명제에 겸손한 마음으로 밑줄 하나 남겨둡니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낮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은 뿌리에 있는 것이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엔 열매가 없다. 예, 이 단 두 문장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어린 아이가 어른을 보다 그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 편견과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음악 산책 전해지는 전래 성가인 영가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영가였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샤를르 구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음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쌍뚜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월 17일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13개의 열쇠를 축복했습니다. 이 열쇠들은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의 가족이 2025년 희년을 앞두고 마련한 새 보금자리 사업 프로젝트로 시리아를 포함한 13개국에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황은 바오로 6세 홀에서 1,300여 명의 가난한 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선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교황청 산하 자유로우신 어머니 진료소는 빈곤층을 위해 연장 운영되었고 빈곤층에게 진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의 주제는 집회에서의 말씀,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로 교황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쟁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과 연대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번 기념일 담화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세심한 관심을 강조하며 교회가 담장을 넘어 연대와 자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2017년 교황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교회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웰링턴 통근자들은 화요일 하이코이로 인해 추가 이동 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버스는 하이코이를 피해 임시 정류소로 우회하며 포리루아, 페노테, 와이카나의 기차역이 평소보다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도로 폐쇄와 주차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버스 및 기차칸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웰링턴 시의회는 통근자들에게 여전히 최대 1시간에서 2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동할 것을 당부하며 공항으로 가는 경우 특히 더 긴 시간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히코이는 정부의 조약 원칙 법안 등 마오리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로 웰링턴에서 최근 몇 년간 열린 가장 큰 시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런 폰터 의장은 히코이와 통근자 학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당일 모든 메트링크가 기차 노선을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스는 웰링턴 도심에서 히코이를 피해 우회하며 임시 정류소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지연이 예상됩니다. 포리루아, 페톤의 와이카나의 기차역은 히코이 주요 집결지로 예상되며 이용객은 혼잡에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 차량과 기차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히코이가 와이탕이 공원에서 출발해 골든마일을 따라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중국의 뉴질랜드 어커스 가입에 대한 잠재적 대응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가 정보 및 보안협정인 어커스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총리에게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토요일 페루에서 만나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 양자회담을 가졌을 때 제기되었습니다. 어커스 방위기술 파트너십은 향후 10년 동안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이 협정의 일부에 가입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미국, 영국 그룹은 필러2의 새로운 파트너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핵 잠수함 대신 인공지능, 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과 같은 분야를 다루는 최첨단 방위 기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리마에서 기자들과 대화한 총리는 뉴질랜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긍정적인 동맹인 필러2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어커스에 가입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럭슨 총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고려사항이 아니며 우리는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럭슨 총리에게 뉴질랜드가 중국을 위협이 아닌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은 크리스토퍼 럭슨과 직접 회동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토요일에 럭슨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을 때 중국은 뉴질랜드가 어커스 협정의 필러2에 가입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럭슨은 일요일에 언론에 어커스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커스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내년에 매개 변수나 의도가 바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가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무역 관점에서 볼 때 기회이자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자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오리 여왕이 내일 국회로 향하는 전국 히코이에 참여합니다. 이번 히코이는 조약 원칙 법안과 마오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테 티리티 히코이 참가자들은 어제 포리루아에 도착해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일 와이탕이 공원에서 출발해 골든마일을 따라 뉴질랜드 국회 비하이브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킹 이탕이 대변인 니라 시먼즈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오리 여왕이 국가 정체성과 단결을 위한 대화에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니라 시먼즈는 테 티리티 5 와이탕이를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과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헌법 개혁은 반드시 선의와 마오리 전통에 기반을 두고 테 티리티 5 와이탕이를 완전히 인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킹 이탕이는 코타 히탕가와 마나 모투하케를 고향하며 상호 존중이 국가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신종 병원체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있다며 각국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기술 리드인 마리아 반 커코브 박사는 섬나라인 뉴질랜드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은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기 시작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어진 지 5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WHO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천만 명이 사망하고 16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 커코브 박사는 뉴질랜드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팬데믹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WHO는 인간 감염 감시가 개선되었지만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감시는 불안전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커코브 박사는 또한 지정학적 갈등이 보건 예산을 잠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196개국이 합의한 국제 보건 규정 개정안에는 팬데믹 비상사태에 대한 보편적 정의 도입, 의료 제품과 재정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국가별 IHR 당국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환경과학연구소의 임시 최고 경영자인 애슐리 블룸필드 경은 협상 과정에서 개발 도상국들이 신종 변이 발생 시 다른 국가들의 여행 및 무역 과잉 반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뉴질랜드 보건 지도자들과 협력해 최전선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번아웃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대중교통 결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버스, 기차, 페리에서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시스템은 어제부터 도입됐으며 현재 통근량이 많은 하루 동안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시험 운영 중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의 대중교통 총괄 매니저 스테이시 반 더 푸트는 인터뷰에서 이번 변화가 시스템을 간소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웨이브 기능이 있는 카드,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어떤 장치든 이용해 승차 및 하차 시 태그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스마트 기기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요금 할인을 받거나 7일 요금 상한 $50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AT홉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푸트 매니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현금 결제가 중단된 이후 대체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홉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변화는 네트워크 접근성 면에서 큰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인 통합 티켓팅 시스템은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 올해와 북쪽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조은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가톨릭 특강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예수님, 평신도 성서학자 김명숙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김규리님의 시를 풀며 시작하겠습니다. 용서라는 시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 나는 그 모두를 용서했다. 그럼 오늘 나를 용서한 사람은 몇 명일까? 자, 이번에는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 내가 용서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 요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 정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서술되어 있는 발람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언뜻 발람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듯한 인상을 받게 하지만 사실은 22장에 이미 발람의 검은 속마음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12절에서 민수기 22장 12절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발락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모압 임금 발락이 더 큰 대가를 제시를 하고 더 높은 대신들을 파견을 하자 발람이 이제 다시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주님께 재차 가도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으로 뜻밖에도 당신의 뜻을 바꾸시고 가도 좋다라고 발라암에게 허락하시죠. 이거는 주님께서 그릇된 자에게 그릇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암과 나귀 일화가 이어지면서 이 나귀를 통해 발라암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예언자로서 모압 임금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리고 이 발라암은 발락에게 그러니까 신탁을 전달하기 전에 발락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죠. 이거는 당신의 계시를 발라암에게 내려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발라암이 주님을 만나러 가죠. 그렇지만 이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는 24장 1절 말씀을 참고하게 되면 징조를 찾아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징조를 찾는다는 것은 발라암이 이방 예언자라는 대표적인 표시죠.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징표를 찾아다닌 예가 없습니다. 이런 발라암이 징표 찾기를 멈추게 된 것은 언제냐면 세 번째 신탁을 선포할 때예요. 그게 바로 23장 1절부터 서술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왜 거기서 징표 찾기를 멈추었을까? 그 전에 두 번이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이 자신의 행동에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징표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신 그때부터는 발라함에게 주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발라함이 이스라엘 예언자들하고 비슷해졌다는 뜻이죠. 주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발라함이 주님의 영을 받았음을 언급해주는 구절로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발라함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발라함이 선포하기 시작한 신탁은 24장 전반부에 하나가 나오죠. 거기서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디선가 들은 예가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시죠?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바 있던 바로 그 축복을 여기서 비슷하게 되풀이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 12장 3절 또 27장 29절을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람이 전달한 이 예고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은 몰락할 운명에 처하죠. 이거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모압의 관자놀이가 부서지리라는 예고가 나오죠. 이게 모압이 몰락할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고예요. 그리고 발라함은 24장 신탁에서 아각이라는 이름도 언급합니다. 7절을 읽어드리죠.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여기서 아각이 누군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각은 사울과 전쟁하다가 그때 패했던 아말렉의 임금입니다. 아말렉은 모세시대에도 위협적인 적이었죠? 그리고 왕정시대에 사울이 아말렉 임금 아각에 맞서서 전쟁을 한 거는 사무엘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에서 발라함이 언급한 이스라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 이스라엘 임금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울을 가리키는 거겠죠. 사울이 아말렉을 꺾어서 자기가 아각보다 뛰어남을 증명하니까 말이죠. 다만 사울은 그 전쟁에서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은 결과로 다윗한테 왕위를 내주게 됩니다. 왜 하느님은 아말렉을 모두 섬멸하고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조금 다르게 행동하죠. 임금 아각을 사로잡고 살진 짐승들도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과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함이 7절에서 예고한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이 신탁이 사울에게서 실현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에 제동을 거는 책이 있어요. 에스테르기입니다. 에스테르기의 저자는 사울이 절반밖에 실현하지 못한 발라함의 신탁을 모르도카이가 완성했음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르도카이가 완성할 수 있냐면 모르도카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모르도카이는 누군지 대충 기억하시죠? 에스테르의 사촌? 이 모르도카이의 증조부 이름은 에스테르기의 키스로 나옵니다. 에스테르기 2장 5절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때 수사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도카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이 모르도카이의 증조부 이름이 키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키스는 사울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무엘기상 9장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잘 들으셨죠? 여기 사울 아버지의 이름이 뭘로 나오나요? 키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모르도카이가 사울보다 훨씬 뒷시대 인물이라서 사울의 아버지에게 증손자가 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에스테르기는 이 모르도카이의 조상 중에 사울과 얽힌 이름을 언급해서 사울의 예전 영광을 회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모르도카이의 사촌 에스테르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을 무렵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실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소개돼요. 이거는 에스테르기 3장 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였는데 그를 들어올려 자기 곁에 있는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죠. 아각이 누군가요? 아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사울이 전투에서 사로잡아왔던 아말렉 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기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 셈이에요.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평신도 성서학자 김명숙 소피아입니다. 자, 발라함은 이방 예언자입니다. 징표에 의지하던 그리고 제사를 바친 이후마다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찾으러 다녔던 그런 이방 예언자죠. 그러다가 발라함이 이런 징표 찾기를 언제 멈추느냐. 세 번째 신탁부터 그 행동을 멈춥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두 번이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본 결과 하느님이 자신의 행동에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발라함에게 주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발라함은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발라함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 발라함이 주님의 영을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한 신탁은 24장 전반부에 하나가 나오죠. 거기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한 그 벌로 몰락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24장 7절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신탁을 남기죠.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여기 언급되어 있는 아각은 아말렉의 그 왕국의 임금입니다. 아말렉은 모세시대에도 위협적인 적이었죠. 왕정시대에는 사울이 아말렉 임금 아각에 맞서서 전쟁을 하고 그를 꺾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은 결과 왕위를 빼앗기게 되죠. 다윗에게 왕위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과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발람이 7절에서 예고한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이 신탁이 사울에게서 실현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에 제동을 거는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에스테르기예요. 에스테르기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모르도카이인데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 왕후 이후에 왕후가 되는 에스테르의 사촌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증조부의 이름도 사울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물론 모르도카이가 훨씬 뒷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 아버지의 증손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테르기는 모르도카이의 조상 중에 사울과 얽힌 이름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울의 예전 영광을 회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에스테르가 이제 페르시아 왕비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실에서 높은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에스테르기 3장 1절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소개되죠.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걸 암시해 준 셈입니다. 모든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해야 했는데 모르도카이만 거부하죠. 에스테르기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모든 시종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였으니 임금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무릎을 꿇으려고도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르도카이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왜 거부했을까요? 거부한 까닭이 에스테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사울과 아각 사이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그 전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 맞다면 이 키스의 후손인 모르도카이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 집안의 후손인 이 모르도카이가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대결해서 꺾음으로써 사울의 옛 과오를 바로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에스테르기는 사울과 베냐민 지파의 예전 권위를 회복하고 발람 신탁도 실현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발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람은 민수기 24장에서 잠시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묘사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속이 검은 예언자로 암시되어 있었고요. 그런 발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죠. 여호수아기 13장 22절은 발람을 점쟁이로 격하합니다. 해당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부오르의 아들 발람도 들어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응징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는 맞지만 그를 죽이기까지 상황이 전개된 그 숨은 사연은 이러해 보입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금품의 유혹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발람은 복채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발람이 하느님 명령에 복종하느라고 옴죽달싹을 못했죠. 그래서 발락이 제안한 복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바알 푸오르 사건이 나오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강의 끝나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발람 스토리가 끝난 바로 그 이후 25장에는 바알 푸오르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민수기에는 바알 푸오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 4장 3절하고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그렇게 그 장소를 칭합니다.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많은 수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우상은 바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도 바알 부어르죠. 그렇다면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 대해 알게 되는 최초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백성이 쓰러지게 된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그게 누구 소행이라고 밝히냐면 해당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르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라함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구절에 따르면 바알 푸르에서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배교하게 하고 그 때문에 공동체가 재앙을 받도록 사주한 인물이 발라함이라고 밝히죠. 게다가 발라함이 모압 여인들을 사주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발락이 모압 임금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기에서 발라함을 점쟁이로 격하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응징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발라함이 정말로 모압 임금 발락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사주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광야 유랑 1세대의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벌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탈출 1세대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 세대의 나머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바알 푸오르 사건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이 끝나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시작되나요? 인구조사가 시작되죠. 탈출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26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된 것도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인구조사는 두 번 일어나는데 민수기 1장에 한 번 일어나고요. 26장 바알 푸오르 사건까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탈출 2세대에 대한 그런 인구조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톨릭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평신도 성서학자 김명숙 소피아입니다. 자, 발라함은 민수기 24장에서 잠시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묘사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속이 검은 그런 예언자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라함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후에 더 강해지게 되죠. 여호수아기 13장 22절에서는 발람을 점쟁이로 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응징했던 그런 인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는 이 발람이 하느님 명령에 복종해야 했으므로 물론 뭐 옴죽달싹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복체를 탐냈던 이 발람이 다시 모압 임금 발락을 사주했던 것 같아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보내서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알 푸오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많은 수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발람에게는 이런 일을 사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모압 임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퍼즐을 모두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기에서 발람을 점쟁이로 격하하고 그를 응징했는지를 우리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광야 유랑 1세대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구조사가 거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는 탈출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죠. 자, 이런 식으로 발람의 이미지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고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더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이후 발라함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데 일 예로 탈무드의 현인들은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자는 내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이거는 산헤드린 105장부터 106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요. 베드로 둘째 서간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발라함이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고 그릇된 길을 보여주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한묵시록 2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발라함이 발락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발라함도 메시아와 관련된 신탁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발라함이 선포한 네 번째 신탁에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선술됩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별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왕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별이 모압과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게 되니까 다윗과 관련된 예고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신탁을 더 먼 미래로 투영시키면 다윗 후손에 대한 예언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발라함은 비록 이방 예언자이지만 이스라엘 예언자들보다도 앞서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고를 전달한 그런 인물인 셈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드바림.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이 그랬듯이 이 또한 신명기 1장 1절의 단어를 딴 제목이에요. 신명기 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한 말이다 라고 들으셨죠.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을 가리키는데